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들으실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3장.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신 분으로 생생하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이제 와서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 하다니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한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셨다라는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꾸준히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는다 라고 쓰여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도 예수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계약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나면 누구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 다른 내용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자손들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자손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 한 사람을 뜻하고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맺으신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없고 무효로 만들 수도 없고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상속이 율법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약속에서 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선물로 거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올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계약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과 율법 사이에는 그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재자는 한 사람이 혼자 스스로 일을 하려 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에는 중재자 없이 당신이 직접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어긋난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법을 근거로 하여 사람들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세력 아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단 한 가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한 길이 보이기까지 우리는 율법에 매인 죄수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길이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율법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엄한 보호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의 길이 열렸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보호자의 감시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 사람과 그리스도 사람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에 따라 상속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제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뿔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 어귀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애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애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삼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왕에게 사신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해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일찍이 우리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바로에게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은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오.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었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에돔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 부근 호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샘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래야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의 사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바울은 그곳에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은 로마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 즈음에 이탈리아를 떠나온 사람이었다. 바울이 그를 찾아갔다. 그들도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같이 일하였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자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며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 말에 반대하고 욕설을 퍼붓자 바울은 이에 항의하여 옷의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디디우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다.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회당 옆에 집이 있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주를 믿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은 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잊지 말고 계속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려고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어찌 보면 때마다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방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안타까움과 죄악의 온상이라 불렀던 이 어두움의 도시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격려하시며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시고 비록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 인한 죄악의 도시이지만 이곳에도 역시 주님의 백성이 많다고 증거하시며 바울을 힘있게 하십니다. 사실 아덴에서는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하는 형편이었지만 이 고린도에서는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일하고 먼저 세워진 교회들의 기도와 물질적 협력이 복음 증거를 보다 힘있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혼자서의 힘은 한계가 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 도시는 특히 육상 및 해상 무역로가 집중되어 상업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사람들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였으며 이러한 부유한 생활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적,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BC 5세기 초에는 이들의 문란한 생활 때문에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경건성을 잃게 되었을 때 이러한 주변의 영향들은 고스란히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바울이 쓴 고린도 전후서에서 읽게 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정신적으로 무사안일해지면 결국 어둠 속에서 쾌락을 찾는 일들은 어느 역사에나 다르지 않음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나 고린도처럼 항구도시여 물류의 요충지인 이 부산도성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면서 공교롭게도 소아시아 출신인 아굴라라는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같은 시기에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연한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영적인 입장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가장 헌신적인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데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는 그런 특별한 문안의 내용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역할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지만 이 18장 말미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귀중한 역할도 이 부부가 하고 나중에 그의 가정이 교회로 모인 장소로 문안되고 있음도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울에게 귀중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덴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할 수 있었을 바울에게 든든한 동역자를 주신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역시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일꾼들을 여러모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적극적인 사역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부터 고린도에 오기까지 사실은 함께 일할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뢰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오게 되고 특히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신앙생활이 열중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그들이 보낸 연보를 가지고 왔는데 이 연보로 바울은 더 이상 생계 유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고 오로지 말씀 전파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5절 하반절에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순환을 당하면서도 자기 동족을 먼저 생각함을 봅니다. 바울이 옷을 떨어라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성경에서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느헤미야 5장 13절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시는 두려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었고 13장 51절이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를 하도록 보내시면서 그들 영접지 않는 자들 향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이나 10장 11절에 주님의 명령을 보죠. 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는 말은 사무엘하 1장 16절에 다윗의 표현을 비롯해서 에스겔서 3장 18절에 33장 4절이라든가 33장 8절에 나타나는데 이 말은 결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살인자는 죽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또 그 책임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공언하고 맙니다. 이것은 어쩌면 바울사도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바울의 간절한 호소에도 소귀의 격일기처럼 어리석은 동족의 안타까운 모습에는 늘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8절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귀중한 성장의 기반이 되기도 하는 중요한 말씀으로 마치 빌립보 교회 간수의 회개에 비교될 수 있는 인물이요 사건이었습니다. 회당 옆의 디도 유스도는 적어도 회당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라는 역사는 역시 빌립보 교회 간수 가족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포는 회당의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 가장의 변화는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했던 빌립보 감옥에서의 메시지는 이 고린도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8절에 그랬습니다. 복음의 가장 구체적인 반응은 바로 세례입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구체적인 순종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의 말씀 중심으로 또다시 바울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장 크리스포와 같은 요직의 사람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고 더 분노했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처럼 죽이기로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9장 23절이라든가 23장 12절 또 23장 14절의 15절 23장 21절 같은 경우인데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다시 9절 하반절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러한 격려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이라든가 여호수아 1장 5절 그리고 1장 9절 예레미야 1장 8절 같은 경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잠잠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증거하는데 잠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위기를 무릅쓸 때 주님은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10절에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는 죄가 관영하는 음란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표면적인 삶의 모습들만 봤다면 혀를 차면서 뛰쳐나오고 말았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말씀에 눈살 찌푸려지는 현상들 속에서도 1년 6개월을 살았고 그들과 동화되어 산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소망과 희락의 주님을 찬송의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소개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죄악의 땅에 두셨음을 의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사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잠언 6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는 이웃을 위하여 보증인이 되는 문제를 이야기했고, 6절부터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다 보면 좋은 뜻에서 이어진 관계가 보증 문제로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독하게 게으른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파트너가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은 게으른 자여 하고 부르면서 시작되는데, 지혜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 경고가 절실하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39장에서 여러 생명체가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오묘한지, 그에 비해 우리의 지식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여러 경우를 통해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 6장에서는 개미를 예로 들고 있는데, 앞으로 30장에서 동물들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6절에서 아버지가 주는 명령을 보면 가라, 보라,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면서 열심히 연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미가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연구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했는데, 개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데니 페틀로는 월간 성경 연구지 Truth for Today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세 가지 교훈을 중심으로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미는 모범적인 직업 윤리를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시키지 않아도 일합니다. 물론 그 부지런한 개미 군락 안에도 일하지 않고 쉬는 개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고 있는 그 개미들도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던 다른 개미가 지치면 그때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도, 한 사람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면에서도 개미는 정말 모범적인 일꾼들입니다. 일을 맡은 사람은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알아서 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근로자에게는 감독자가 필요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밤낮 없이 일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듯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잘 쉬어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놀기도 잘한다는 말은 그냥 생긴 말이 아닌 듯합니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하되 늘 일만 하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놀 때 재미있게 놀 때 방탕함에 빠지지는 맙시다. 둘째, 개미는 언제 일해야 하는지를 알고 일합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라는 말씀에는 일할 시기를 잘 판단하는 개미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개미는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모기를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고 일합니다. 언제 일해야 하는지, 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이고 부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하고 일하는 우리가 됩시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셋째, 개미는 선견지명을 갖고 일합니다. 8절 하반절에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미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개미는 현재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비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삶의 첫날처럼 그리고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말이 있죠.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음에 새겨야 할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개미에게서 받는 교훈을 더해야 합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되 영원한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이 우주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관념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 가운데 어느 한 곳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6장 9절부터의 말씀은 제가 처음 읽을 때부터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았던 말씀인데 입시 학원에 이 내용을 붙여놓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조금 씁쓸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한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경우는 농사를 짓는 분이 대다수였죠. 그래서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목장 일은 더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언제 잠자리에 들어 몇 시간을 자면 되는지가 대충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고 서비스 산업과 컴퓨터 관련 일들이 많아지면서 학생들과 연구원들과 직장인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맡은 일의 성격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은 잠언 6장의 이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변명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피로를 풀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당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서 잠을 푹 주무시고 필요 이상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보내는 일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할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쉴 시간에 푹 쉬고 잠잘 시간에 편안히 잠드는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라면 그 내면에 지혜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밀려온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걸 겁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대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정도까지 심각한 사태가 아니라 그냥 좀 피곤한 경우이겠지만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있지 않은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직면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게으름이 가난을 불러오지만 가난이 게으름의 증거는 아닙니다. 가난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에 게으름이 자리를 차지하고 눌러앉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부지런히 청소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볼 때에는 지금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의 약점과 주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며 지혜롭고 기쁘게 살아가는 길이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개미에게서 배운 교훈에 따라 부지런히 살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살면 가난이 밀고 들어올 틈이 없고 염려가 자리 잡을 자리가 없고 영원한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에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죄를 범하긴 했지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이방 나라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호소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그의 부르짖음입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야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벌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보다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 치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있으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여기서 하박국이 말한 악한 민족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왜 악을 보고만 있는지, 왜 그들을 향해 아무 벌도 내리지 않으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하박국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호소한 것처럼 세상에는 불의와 폭력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 의심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욥도 하박국처럼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박국처럼 실망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